오늘은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다툼 없이 살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세상에 다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관계가 있는 한은 다툼도 있습니다. 자, 멀리 깊은 바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 혼자 산다든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산다면 모를까?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면 다투게 됩니다. 다툼은 당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살면서 안 다투어 봐야지. 근데 안 다툴 수 없더라고요. 결혼하면서,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부부는 한 몸이라니까 안 다툴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좀 했습니다. 근데 안 다툴 수 없더라고요. 뭐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늘 다툽니다. 또 우리 전 목사님 안 다투시나요? 아마 우리 이준성 장로님은 안 다투실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워낙 양보심이 많고 착하셔서. 근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한 이틀만 살면 보이지 않을까, 같이 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친구끼리도, 형제끼리도, 가족들도 다툽니다. 오늘 본 말씀 13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다툴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드러난 원인 하나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 뭐 간접적인 원인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다르죠. 뭐 또 다르다 보니까 뭐 세대 차이도 있을 거고 비교의식도 있을 거고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요, 6절 말씀을 보면, 13장 6절 말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땅이 좁았어요. 땅이 좁다 보면 서로 부대끼게 되죠.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아주 넉넉해서 여유가 있으면 좀 덜 싸웁니다. 근데 오래전에 우리 집에 한국에서 조카 아이들 사촌들에서 4명이 겨울방학 때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까지 다섯이 막 부대끼는데요. 화장실 2개 가지고 5에다 우리 부부까지 여섯 7이 쓸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거기다 뭐 방이 많지 않아서 한 방에 남자 셋, 그 다음에 한 방에는 여자 둘, 그 다음에 우리 부부 이렇게 쓰는데 날마다 다투더라고요. 날마다. 심지어 먹는 것 갖고도 다투는 거예요. 미국에 먹는 게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요, 그때 당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형들, 사촌들이 중학교 1학년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학생들. 피자를 사오는데요, 남자 셋이 피자 대자, 라지 피자 한 판씩 줘야 돼요. 한 판씩 안 주면 싸우더라고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공간이 좁고 부대끼면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이 공간이 좁은 데다가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어요. 점점 소유가 많아지니까 소유를 그 관리할 수 있는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소유들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양이 더 많은 풀을 먹고 더 그 싱그러운 풀, 좋은 풀, 더 많은 물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하고 서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다툴 수밖에.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게 좋습니까? 소유가 적은 게 좋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죠. 우문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소유가 많을수록 다툼이 더 많아져요. 소유가 많은 게 분명히 좋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사람에게 반드시 통하는 건 아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 장례를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처리를 했었어요. 집에서 처리하는데 시신을 집에 안방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장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장례를 하고 왔는데 안방에 시신을 모셔놓고 건너방 마루에서요. 부잣집 자녀들은 반드시 싸웁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집 사람들은 안 싸워요. 근데 부잣집 자녀들은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가난해가지고 물려줄 게 없으니까 뭐 물려줄 재산이 없어가지고 뭐 얼마 조금 되는 거 형한테 그냥 집사람들 버텨주고 그럼 끝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나들도 동생도 저도 뭐 탐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재산이 많다는 게 소유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다툼을, 이 피할 수 없는 다툼을, 사람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 다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내버려 두고 무시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게 잡초 같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처음에는 조금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조금씩 커지면서 그 다음에 번식하면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툼은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 내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아주 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좀 보십시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야,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다투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싸움의 다툼의 가장 뒤에 있는 제일 그 가족의 대표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의 요령이 제가 묵상한 대로는 이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쭈삣쭈삣 망설이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화를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더 많이 살았다, 세상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지혜가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해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나이를 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요, 웬만한 데서는 자존심을 굳힐 수 있어요. 그렇게 삶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그런 인격을, 그런 훈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대화법 중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다투게 하지 말자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아브라함이 이 다툼이라는 것을 하지 말자. 그런데 이 다툼 속에 나도 너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먼저 이야기하고 너도 여기 있다. 내 목자, 네 목자가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다투게 하지 말지.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이 다툼 속에 자신도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툼 속에 같이 있고 내가 다투고 있다. 나도 잘못하고 있다. 내 탓이다. 이거를 먼저 인정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한국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하는 정치판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정치인들이 잘못을 합니다. 아,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 어렵지만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여태까지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 놀라워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로 이상해요. 분명 누군가가 잘못했고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걸 보면 대충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들을 아는데 아 본인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상대방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면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화법. 우리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이제 미국에서 자랐으면 다르겠지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컬처가 이 타협이라는 것이 굉장히 서툽니다. 우리 문화가 원래부터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일본에게서 배운 그런 나쁜 문화, 사무라이 문화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을 하면 자기가 자결을 하고 끝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이 안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타협이 없어요. 타협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나 일을 상대방을 죽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습관이 있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 인정하는 것을 매우 서투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때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을 일으켰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슬로건으로 걸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도 해서 한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종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나도 싸우고 있고 너도 싸우고 있고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먼저 이야기.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잠재울 수 있어요 다툼을. 그러나 네 탓이다 이러면 누구도 양보하고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대화를 풀어나가되 대화 속에서 내가 먼저 대화를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내 탓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풀어가야 합니다. 대화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양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결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양보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헤브론 지역 네게부 그쪽 지역이 고지대입니다. 그 고지대에서 동쪽, 헤브론 동쪽은 그 요단강에서부터 사해까지가 내려다 보이고 그다음에 서쪽은 사막 지역이 보이는 고지점입니다. 그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 많은 땅,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땅 중에서 네가 알아서 골라서 가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할 거고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선택할 거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는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제안한 방식입니다. 이 양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툼에는 반드시 양보가 있어야 싸움이 완전히 중단되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양보를 해야 한다면 누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양보한다는 것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양보를 합니까? 누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은 롯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양보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에서는 다 머뭇거립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안을 먼저 했던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는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양보를 깊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삼촌이 조카 롯에게 양보한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연장자가. 단순히 연장자라서 양보하는 게 아니고요.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주 흥미로운 속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우리 속담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 다 잘 모르시는군요. 삼촌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속담이 그래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우면 조카가 반드시 이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왜 삼촌이 질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두 사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이고 지기고를 누가 결정을 지냐면은 제3자가 결정을 짓습니다. 제3자가. 제3자 누가요? 삼촌 조카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삼촌의 형의 가족, 아들의 부모,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살이나 더 먹은 녀석이 애가 좀 우는데 그게 약자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 아마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나이도 더 많고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격이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좋은 인격이었을 거예요. 삼촌으로서 여태까지 롯을 사실은 갈대아 우리에서부터지만 그때는 자기가 아브라함이 그 대장이 아니었으니까 인솔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부터는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돼가지고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인솔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삼촌이 언제나 조카를 이렇게 늘 케어하고 돌보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너그럽고 늘 양보하고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양보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준 결정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다툼이라는 것이 8절에서 시작되고 8절에 있었고 그 8절에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게 7절 말씀에서부터 문제가 6절 말씀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3절 말씀에 보면 베델로온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가 내게 무엇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어요.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되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사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 애굽을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까지 내려가고 애굽에서 참 어려운 봉변도 당하고 어려운 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아주 파괴될 그런 지경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부르거나 제단을 쌓거나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던 그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나서 지금 이 싸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싸움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때 이 싸움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을 것입니까? 믿음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는 굳이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다른 성경에서 소개된 사실 하나를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이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목자들끼리 다퉜고 그 이야기가 각각의 주인들에게,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각각 알려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들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들었는데 대화를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아, 이걸 풀어야 되겠다. 아,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아,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든 사람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고 그 매듭을 풀어가야 더 쉽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원망 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형제하고 다툼이 생겼거나 어떤 오해가 생겨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났어요. 그럼 그 생각난 사람이 먼저 가서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대 말고 생각난 사람이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을 청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볼 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성령님이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라고 생각났을 때 그 생각난 사람이 먼저 가서 제안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일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양보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봐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하기에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친족, 한 가족을 말합니다. 한 가족끼리도 이렇게 싸우게 되고 아프게 되는데 가족이니까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니까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맨 마지막에 7절 말씀인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친족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사나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싸우는 이야기. 아, 싸워가지고 교회에서 해결 못하니까 사회법에 가서 호소해서 막 싸우고 고소하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콜로세안 챕터 줄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볼 텐데요. 17절 말씀하고 23절 말씀만 제가 읽고 나머지는 제가 간단히 줄여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 아내들아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21절 아비들아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22절 종들아 상전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23절을 눈여겨보십시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에게 하듯이 일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그렇게 할 때 주님에게 하듯이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신 귀한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가 이렇습니다. 주님에게 하듯이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문제 다툼을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주님에게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적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롯을 주님에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대화, 우리의 양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개인의 선한 인격만으로 우리 개인의 인품만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다 내어주고 양도하고 하는 것 등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도한다는 게 단지 아, 이 책 너 가져라 이런 양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운 양도예요. 양도를 했더니 롯이 소할 땅, 그러니까 가나안 아니 그 뭐죠 그 요단강 끝자락과 소돔이 있는 아주 기름진 땅,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을 롯이 먼저 차지해 버렸어요. 그 땅을 롯이 차지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산업 지역이에요. 헤브론 산업 지역을 비롯해서 사막 지역입니다. 얼마나 거친 땅이냐. 그 좋은 땅을 다 내주고 그 거친 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양보라는 것이 그런 희생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굽히는 이야기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야기고 손해보는 이야기고 희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이하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14절 이하 18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롯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다 둘러봐라. 네가 보는 이 땅,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그것이 영원히 이를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지금 네가 한번 종과 형으로 가로로 세로로 이리저리 한번 다 둘러보고 다녀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한 중심인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양보했더니 먼저 손해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 말이에요. 동쪽, 남쪽, 서쪽, 동쪽 다 둘러봐서 뭐 다시 둘러봐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다시 둘러봐도 그 땅이 기름진 옥토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고 그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의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손에 안 잡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후대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데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툼이 없기를 그렇게 희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을 최소화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다툼 앞에서 먼저 대화를 걸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고자 다 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이처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레벨씩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다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극복해서 믿음 안에 성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소유가 늘어남으로 인해 그로 인해서 다투고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대화로 큰 양보로 믿음의 선한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하게 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위를 바라보며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